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점령지역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아프간 주재 대사관 인력을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탈레반과 교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결과 아프간의 폭력과 불안정성이 증대하는 것이 큰 우려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수주 내에 대사관 직원을 핵심 외교 인력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대피도 대규모 철수도 아니라며 아프간에서 미국의 외교 임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 대사관 직원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앞으로 3일 이내에 세계 보병대들을 일시적으로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카불을 둘러싼 안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는 신중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고위험군에 대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3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FDA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면역 결핍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받는 고위험군에 화이자, 모더나 부스터샷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쳤어도 장기 이식을 했거나 면역력이 약한 계층은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스터샷은 2차 접종 후 최소 28일 뒤에 이뤄지며 면역 결핍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스터샷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FDA는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 최초로 부스터샷을 승인한 이스라엘이 60대 이상에 제공했던 부스터샷을 50대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어제 보도에서 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정부의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현행 60대 이상에서 50대로 낮추도록 권고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홍콩 거주자 약 9만 명이 홍콩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정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중반부터 올해 중반까지 1년간 홍콩 인구가 1.2% 줄어들었고 거주권자 8만 9,200명이 홍콩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9년 중반부터 2020년 중반까지 홍콩을 떠난 거주권자는 2만 900명으로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전년 동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홍콩을 떠난 거주권자에 대해 이민과 개념적으로 다르다며 해외 휴학과 취업 등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FP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이번 수치는 홍콩 정부가 지난 1961년 관련 통계를 낸 이래 최대 규모로 홍콩 내에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인 중 백인의 수가 건국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지난해 실시된 미국 인구조사 결과에서 백인의 인구가 1억 9,100만 명으로 2010년 1억 9,600만 명보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백인의 비율도 58.8%로 10년 전인 63.7%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미국은 건국 직후인 1790년부터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시행해왔는데 백인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구조사국은 2020년 현재 아시아계 인구는 2,400만 명, 히스패닉은 6,210만 명에 달한다며 이는 10년 전보다 각각 약 33%와 25%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현재 미국 인구 비율은 백인이 57.8%로 가장 높고 히스패닉은 18.7%, 흑인 12.4%, 그리고 아시아계가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친강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만나 미중 관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셔먼 부장관이 친 대사와 만나 그의 워싱턴 부임을 환영하고 지난달 텐진에서의 미중 회동에 대해 검토했으며 또 앞으로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측도 보도자료에서 친 대사가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이어 양측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두 사람이 미중 양자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견을 관리하며 양국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친 대사가 타이완 문제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올해 북한 주민 1,600여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는 식량 세계 식량 계획 WFP의 대북 제재 면제 기간을 내년 7월 23일까지 12개월 연장하기로 승인했습니다. 미한연합훈련에 반발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맞선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곳에 따라 가끔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0도에서 23도, 낮 최고 21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공군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미니트맨 3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미군이 미니트맨 3을 시험 발사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부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1일 오전 0시 53분 서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시험용 대기권 재진입체를 장착한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에 탄두는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미니트맨3는 발사 지점에서 약 4,200마일 거리의 태평양 마셜군도의 쿼절린 환초 인근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미 공군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시험 발사가 ICBM 무기체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험 발사가 특정한 국제 현안이나 지역 긴장에 대한 대응이나 반응이 아니다라며 발사 일정은 5년 전에 계획됐고 각각의 발사 준비는 6개월에서 1년 전에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ICBM 시험 발사 프로그램은 미니트맨3의 운용 능력을 입증하며 미국이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합니다. 미국이 보유한 미니트맨3는 무게 36톤, 지름 1.67m로 3개의 고체 추진 모터를 갖고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 9,600여 킬로미터, 속도 마하 23인 미니트맨3는 지하 경낙구에서 발사되면 30분 이내에 북한 상공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니트맨 개발은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고 이름은 독립전쟁에 참여한 민병대 이름 미니트맨에서 유래됐습니다. 냉전 시절인 1962년 실전 배치돼 미국이 공격할 경우 2차 타격과 반격으로 옛 소련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억제 무기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미군은 지난 1965년에 개량형인 미니트맨2를 실전 배치했고 2년 뒤인 1967년에 생산을 종료했습니다. 미니트맨2의 개량형인 미니트맨3는 한 개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가 각기의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다탄두 핵탄도탄을 탑재한 최초의 ICBM으로 1970년 실전 배치됐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전략 핵폭격기, 핵 잠수함과 함께 핵 3축을 이루는 미니트맨3는 미국 내 5개 주에 약 400기가 발사 준비 완료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이 미한연합훈련에 강한 반발을 하는 등 문제 해결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조건부 양보와 대북 인도 지원, 제2의 전략적 인내 등을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를 이끌어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는 현재 미국과 북한의 교착 상태 해법으로 미국의 조건부 양보와 이를 통한 북한의 진정성 확인을 제안했습니다.
Reduce some of the pressure of sanctions in exchange for some substantive moves.
갈루치 전 특사는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시점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혹은 중국을 통해 제재 압박을 줄이는 대신 북한이 하노이에서 언급했던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같은 실질적인 움직임을 되돌려받는 제안을 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과정은 북한이 비핵화 목적에 진지한지 여부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갈루치 전 특사는 강조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제재를 완화하는 등을 통한 양보를 할 경우 미국 내에서 정치적인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현 대북 정책은 봉쇄 정책이라면서 상대편인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는 더 강력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 policy of containment and the other side, the North, gets stronger military.
따라서 갈루치 특사는 유인책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유인책이 너무 관대해선 안 된다면서 그 이유는 자칫 한국과 미국의 국내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도 제재 해제 제안을 통한 문제 해법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갈루치 전 특사가 언급했던 미국 내 정치적 반발, 즉 의회의 반대로 인해 선 제재 해제 방식의 문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가능하게 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can look and test for some humanitarian aid to go in. Maybe if North Korea is desperate enough, they would take that.
고스 국장은 미국이 인도주의 지원이 가능할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절박한 상황이라면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록 북한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안전 보장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이 확실히 할 수 있다고 고스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현재 신경을 쓰는 건 제재 완화뿐이라면서 따라서 미국이 제재 완화라는 북한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못한다면 사실상 북한 문제는 꽉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전문가들이 제재 완화를 일종의 현재 교착 상태의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해법 자체가 많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의 목표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라는 전제 속에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의 전략적 인내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you know, some version of hanging in there, keeping the pressure on, maintaining alliance solidarity.
결국 어떤 식으로든 버티고 압박을 가하며 동맹의 결속과 더불어 한국과의 군사력을 지키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이 계속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외엔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런 것들은 전략적 인내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부를 수도 있다면서 지금은 이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또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미북 대화의 돌파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You know, you go back to the Clinton administration and sanctions easing was an element of our policy back then. And I was part of that.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자신도 관여했던 클린턴 행정부 당시 제재 완화는 대북 정책의 한 요소였고 대화 과정을 통해 많은 제재가 해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시 행정부 때도 심지어 일부 대북 제재가 완화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결과는 어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대북 문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목록 중에 제재 완화나 제재 해제는 늘 포함돼 있었다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 작동되지 않았던 제재 완화가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 현 시점에 왜 작동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공이 북한에 있다며 결국 북한이 선택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principle ought to be reciprocity and if North Korea takes is willing to take some steps.
원칙은 상호주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북한이 특정 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기꺼이 일부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매닝 연구원은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6개월 동안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대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대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한은 관심이 없다는 점을 표명했고 또한 모두가 예상한 미사일 실험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며 북한은 일종의 완강한 고슴도치의 모습으로 내부로 돌아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갈루치 전 특사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에선 누가 승자이고 패자인지를 물어야 한다면서 이때 미국보단 북한이 잃을 게 더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Certainly the North can continue to accumulate fissile material build more nuclear weapons, do certain kinds.
물론 북한이 현 교착 상태 동안 계속 핵물질을 축적할 수 있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경제 문제와 국내 정치 문제는 더 심각해질 뿐 해결할 수 없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도 이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따라서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해선 안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꼭 타당하지 않다고만 말할 수 없으며 미국과 동맹이 이를 통해 큰 고통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고스 국장은 교착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북한은 중국 쪽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 패자는 미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맞선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미한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이 시작된 지난 10일 담화를 내고 미국에 대해 지역 평화를 파괴하는 장본인이라고 비난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 철거를 주장했습니다. 신홍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러시아 관영매체인 타스통신과 지난 11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부부장의 이런 담화 내용을 거듭 주장하면서 공동의 위협인 미국에 맞서는 데 있어 북러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전통적 관계를 더 높은 수준에서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밀착 행보를 꾸준히 보여왔던 중국은 앞서 지난 6일 화상으로 진행된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한 연합훈련 취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북한과의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방송은 12일 중국과 러시아가 9일 중국 닝샤 회족 자치구의 훈련 기지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했다며 합동군사훈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반테러 합동작전 분야를 확대 발전시키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 담화와는 대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훈련 명분을 그대로 인용해서 전한 겁니다. 미한 연합훈련을 구실로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대사는 북한이 미중, 미러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을 활용해 주한미군 철수와 미한연합훈련 중단 같은 세 나라의 공통된 입장을 부각시키면서 중러에 밀착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미러 관계가 점점 악화될수록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에서 운영하는 군사력에 대해서 경계심을 높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강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접점이 좀 있다고 봐야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2018년 이후 언급하지 않았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다시 전면에 내세운 점에 주목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과의 협상 조건에서 한동안 배제됐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다시 꺼낸 것은 대미 협상의 장기 교착에 따른 초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 미러 군사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들의 시간이 없었다라는 초조함이 반영이 되고 그 초조함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빨리 좀 돌려야 된다라는 거. 최근에 보이는 중국, 러시아까지 보면 그런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하면서 뒷배를 만들어 놓는 거죠. 협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조치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자신들의 협상 재개 조건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자극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중러 연대 강화 카드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홍 박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여지는 열어놓되 교착 장기화에 대비해 경제난 완화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방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셈법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자신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력 증강을 하고 있고 무기 체계의 공유, 훈련을 같이 해서 극동 지역 또는 이제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전시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제휴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활발한 군사적 밀착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게는 어쨌든 미국과 협상의 여지는 계속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을 염두에 두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미리 다져놓으려는 행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원공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임 행정부와는 달리 북한이 SLBM 시험 발사를 감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이 문제를 갖고 갈 가능성이 크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 2016년과 2017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박 교수는 SLBM 시험 발사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지만 북한으로선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미리 다져놓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의 중러와의 밀착은 세 나라 공동전선을 구축해 신냉전 구도를 고착시키는 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부터 중국과 관계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은 극구 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이를 잘 알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나 미국과 대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를 지렛대삼아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반도의 신냉전 구도를 만드는 것이 북한에게 있어서는 중국에게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점점 더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대안으로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이거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보다는 하나의 카드로서 가지려 할 가능성이 있고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신 센터장은 북한은 향후 수년간 한반도 정세를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차원에서 내년 3월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세력의 집권을 저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그런 차원에서 남북협력을 중시하는 현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에 대화 국면을 만들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외부 정보를 통제했기에 가능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더 적극적인 공공 외교 정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북한 정권이 제도적으로 정보 통제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인권 유린을 자행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12일 미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인 케네디스쿨 벨퍼센터가 북한에 대한 공공외교정책을 주제로 연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우 빈곤한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모두 보유한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주민들에 대한 정보 통제 등 제도적인 인권 유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칼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북한 정권이 자원과 노동력 착취를 위해 인권을 침해하고 정보를 통제하지 않고는 대량 살상무기 개발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어느 정도 책임을 다하고 법치를 따랐다면 지금과 같은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주민들의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히지 않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앤드류 김 전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은 2000년대 초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대량 살상무기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도부의 계획과 의도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김 전 센터장은 당시 CIA는 북한 주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민들과 최대한 많이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1년 가까이 중국의 북부 지역에서 지냈었다고 김 전 센터장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강력한 공공 외교를 펼쳤다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부 간 소통이 멈춘 상태에서 북한과의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대안적인 비정부 채널이 있었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스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30년 넘게 미국은 모든 가능한 평화적 방식으로 대북 협상에 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아래에서 위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테리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제재와 억지력, 비확산 노력은 계속 이어가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만큼 공공 외교 등에도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공 외교를 통해 북한 정권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정권과 주민들의 관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이것은 결국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에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사고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런 주장이 올바른 것인지는 아직 알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냉전 시대 소련의 사례를 보면 일부 주민들의 사고방식 변화가 궁극적으로 냉전 종료를 이끈 동력이 된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냉전 종식은 사람들의 기대처럼 극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조용한 방식으로 왔다고 앨리슨 교수는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은 우주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방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실험을 지속할 것이라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평화로운 목적이 아닌 무기화된 영역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 CRS는 10일 공개한 전투 영역으로서의 우주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우주 영역에서 북한 등 적국들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이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나라들은 미국의 우주 접근과 사용을 방해하고 막을 수 있는 대우주 지상 기반 무기 등 다양한 기술을 계속 개발, 획득, 실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주는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더 이상 평화로운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영역이 아닌 무기화된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주에 대한 임박한 위협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미국은 우주와 관련된 국가안보 보호 관련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는 중이라며 군사 전략가들은 점점 더 우주를 공격적, 방어적 군사 작전이 이뤄지는 전투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미 국방부와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포함해 많은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이 이제는 우주를 전투 영역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많은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우주가 평화적 목적과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영역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화적 영역으로서의 우주 원칙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약과 합의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런 규범들이 국가들의 대우주 작전 실시를 예방하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전 세계 군대는 우주에 위치한 자산과 우주 기술 개발로 미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 국방부는 지난해 발표한 우주 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의 우주 작전의 자유를 축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주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많은 미 국방 전문가들은 우주를 통신 정보, 그리고 미사일 경고 감시 작전에 특히 중요한 궁극적인 군사적 고지로 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국들이 사이버 공격 등 파괴적인 대우주 무기 역량을 늘리면서 미 군사 관계자들은 미국의 위성이 더 이상 우주에서 안전하지 않으며 우주에서 미군의 우위도 더 이상 당연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우주 프로그램 개발이 경제 발전과 평화적 의도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루스베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VOA 전화통화에서 특히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우주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부스터, 즉 추진 로켓이 동일하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우주 프로그램은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closely related. You use the same kind of boosters for especially long-range missiles that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우주 역량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단순한 위성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고 이에 성공하더라도 단시간 궤도에 도달했을 뿐이라며 북한은 아직 우주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초기 우주 발사는 실행 가능한 위성을 궤도에 올리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The North Korean satellites at this stage appear much more like the satellites that the Soviets and the U.S. were putting up in the 1950s and 60s.
현재 북한의 위성은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과 옛 소련의 위성과 흡사하며 정교하지 않은 낙후된 기술 단계라는 설명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의회가 현재 국제 규범이 미국의 적국들을 저지하고 우주 공간의 군사 민간 시스템을 포함한 미 우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의회는 우주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과 국제 합의를 검토하고 현재 우주 관련 국제 규범이 미국의 군사 민간 상업 우주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을지, 적국이 미국 혹은 동맹 파트너의 위성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대응책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입니다.
중국이 캐나다인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외국을 위해 정탐을 하고 국가 기밀을 불법 제공한 혐의입니다. 스페이버 씨의 지지자들은 그가 북한 주민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1일 캐나다인 대북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씨에 대해 11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스페이버 씨에게 외국을 위해 정탐하고 국가기밀을 불법 제공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페이버 씨의 재산 5만 위안, 미화 7,700달러를 몰수하는 한편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국외로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랴오닝성 단둥 중급인민법원은 앞서 지난 3월 스페이버 씨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마크 가노 캐나다 외무장관은 11일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페이버 씨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Canada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Mr. Spavor's unjust conviction after more than 2.5 years of arbitrary detention. My thoughts and the thoughts of all Canadians are with Mr. Spavor and his family.
간호 장관은 이번 판결이 2년 반 동안의 임의 구금 끝에 나왔다며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고 국제법상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이버 씨는 물론 그와 함께 중국 당국에 체포된 전직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 씨의 석방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동맹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1일 성명을 내고 스페이버 씨와 코브릭 씨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당국자들과 만났을 때 이미 구금된 미국인들과 캐나다인들의 석방을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스페이버 씨와 코브릭 씨의 석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쥐스텐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의 화상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인간은 협상 지렛대가 아니라며 중국 측에 두 캐나다인의 석방을 촉구했었습니다.
Our support for the release of the detained Chinese, detained in China, two Canadians, Michael Spavor and Michael Kovring, excuse me. Human beings are not bartering chips. You know, we're going to work together.
한편 11일 중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뉴질랜드, 유럽연합 등 25개 나라 외교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페이버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도미닉 바튼 중국 주재 캐나다 대사입니다.
Our collective presence and voice sends a strong signal to China, to China and the Chinese government in particular. That all the eyes of the world are watching.
바튼 대사는 우리가 함께 모여 목소리를 낸 것은 전 세계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중국 정부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중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방 국가들 사이의 인질 외교에 대한 우려가 크게 퍼졌고 기업가들은 중국 방문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 법원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의 미국 송환 여부를 놓고 몇 주 내 최종 심리를 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멍 부회장이 캐나다 당국에 체포된 지 9일 뒤 캐나다인들의 체포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중국의 보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11일 스페이버의 기소는 멍 부회장 사건에 대한 중국의 정치 보복으로 널리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튼 대사는 멍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런 판결을 듣게 된 것을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ou know, I don't think it's a coincidence, again, that these two cases have been, you know, we've been hearing the verdicts from them while that trial is going on. All I would say in terms of the efforts we have underway is that there are...
하지만 중국은 법원의 이번 판결과 멍 부회장 사건의 관련성을 부인해 왔습니다. 스페이버 씨는 중국 단둥에 거주하며 북한과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스페이버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애정을 반영한다고 그의 지지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그의 친구들은 스페이버가 정치보다는 북한 주민들과 모험에 훨씬 더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연세대학교의 존 들루리 국제대학원 교수는 스페이버는 정치적이거나 사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북한과의 다리를 만드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일인데 그는 기업가 정신으로 접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페이버 씨는 백두 문화 교류사를 운영하면서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과 투자를 주선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을 주선했으며 이때 로드먼 일행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드먼 일행은 3일간 원산시 근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제트스키를 탔습니다. 스페이버 씨는 또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 하버드대, 캐나다 맥길대 학생들과 교수진의 북한 방문을 주선했고 평양에서 열리는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이끌고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이 세계 청년의 날을 맞아 정책 결정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청년들에 대한 문화 단속과 처벌, 강제 노역을 더욱 강화해 국제 기류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세계 청년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최전선에 있는 만큼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반한 세계를 건설할 때 젊은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의 다니엘라 바스 국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청년들이 모든 수준의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ng people must be included at all levels of dialogue, as we are doing here.
유엔이 주창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선 청년들이 정책 수립과 관련 논의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는 겁니다. 유엔은 1999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 청년 회의 권고에 따라 같은 해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해마다 8월 12일을 세계 청년의 날로 정했습니다. 각 정부의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게 목적이지만 북한은 이런 유엔의 권고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탈북민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세계 청년의 날을 앞두고 지난 2일 발표한 북한 청년들 결코 독재 정권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지구상의 정권 차원에서 청년들의 고열을 짜내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무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청년 시절에 수령을 옹호 보위하는 총포탄 연습만 하다 보니 북한의 대부분의 청년들은 모든 희망을 버린 채 자포자기하며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허무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주도해 결성한 이 단체는 특히 북한 지도부가 지난 4월 제10차 청년동맹 대회를 개최한 후 주요 건설장과 농장에 노동을 자원한 청년들의 혁명 투쟁 정신을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청년들을 사회주의 건설자로 키우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를 강조하며 청년들에게 주요 건설장과 탄광, 농장 등 험지에 자원에 일할 것을 자주 독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 위원장이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단장, 한국식 말투, 사고방식을 비판하며 인간개조론까지 언급한 후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북한 청년들은 숨이 막힐 지경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교양 문제를 당과 혁명 그리고 조국과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전문가들은 김 씨 정권이 아닌 장마당에 의존해 생존하고 자란 북한 청년들은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이들을 체제 위험 요소로 간주해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동아대학교의 북한 전문가인 강동환 교수입니다.
고등중학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작업 현장이나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어려운 현장에 지금 자발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선전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전 세계적으로 2030 뭐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과는 정반대로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꿈을 꺾어야 되고 또 국가 당과 개인의 정권을 위해서 청춘을 바쳐야만 하는 그런 지금 현상들이 바로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말 그 북한의 2030 청년들 그들이 설 자리가 더더욱 없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유엔은 청년들의 발언권과 꿈을 펼칠 기회를 확대하라고 회원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 지도부는 오히려 청년들의 입을 막고 체제 유지를 위한 노동 도구로 삼는 행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정착한 탈북 청년들은 친구들의 미래가 암울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지난 5월 영국 구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탈북 청년 티머시 조 씨는 12일 VOA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며 도전 기회를 찾는 영국 청년들과 졸업 후 국가의 지시에 따라 험한 작업장으로 가야 하는 북한 청년들의 삶이 남북한의 야간 위성사진만큼이나 대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국회의원 선거 때 24살 딸이 젊은 친구와 국회의원에 당선된 친구도 있었어요. 기회들이 열려져 있고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건 우리들의 몫인데 힘들 때는 또 주변의 도움이라든가 조언을 받아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하나하나 개척할 수 있는 이런 걸 보게 되면요. 그래서 민주주의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이런 게 계속해서 형성되고 한마디로 북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강요와 강제 집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은 고사하고 이 친구들한테 이제 미래 암흑함을 항상 남겨주니까 그게 상당히 여러 번 봤을 때 슬픈 그 사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여러 나라에서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지난 1월에 출범한 미국의 117대 의회엔 25살의 최연소 공화당 소속 매드슨 커슨 의원 등 20, 30대 의원이 30명에 달하고 한국에선 최근 36살의 이준석 후보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북한 내 기독교 박해 상황을 직접 설명했던 탈북 청년 주일용 씨는 VOA에 한국의 청년 실업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자신 같은 탈북 청년들은 감사한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평등이란 그런 불만보다는 감사함이 더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노력할 수조차 없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때가 청년의 때이고 그리고 이 청년의 때를 한 인간의 배를 물리기 위해서 강제로 희생당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국에 있으면 나를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보낼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유엔은 홈페이지에서 청춘은 그들이 번창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회가 주어질 때 발전에 긍정적 힘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지구촌엔 15살에서 24살의 인구가 12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16%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들이 3주 동안 미국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았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참여했던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냥 글로벌 지도자 양성이 아니고 통일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을 이제 키우자.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좀 다르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늘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건 남이 심어줄 수 없는 거거든요. 희망이라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다.
20여 년간 국제금융 전문가로 일했던 워싱턴의 민간단체 한미나눔운동의 나승희 대표가 탈북민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들을 미국에 초청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나승희 대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과 뉴욕의 주요 기관과 단체 등에서 일하는 전문가들과 초청 대학생들 간 만남을 주선해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 속에서 코로나 검사, 백신 접종 등 학생들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린 워싱턴 지도자 훈련 WLP의 올해 참가자는 한국에 정착한 12명의 탈북민 대학생과 4명의 한국 대학생 등 총 16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수능반이라는 걸 들어갔어요. 그 수능반에서 공부하다 보게 되면 카페를 많이 가게 되는데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지난해부터 평양총각 정시우란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영학과 대학생 정시우 씨도 올해 참가자입니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다 발각돼 2017년 탈북한 정 씨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북한 사람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지도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답을로 듣다면요. 제가 미국의 6대 대통령들 보게 되면 민주주의가 있었던 건고히 할 수도 있었던 게 6대 대통령들부터가 이 민주주의를 많이 지향했던 데서부터 이런 미국 식민주의가 활발하게 뭐 발전되었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여기에서 배운 점은 많이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보시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을 저는 북한에도 교육받았던 무조건 미국 놈은 양커뱅이 놈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배웠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북한 사람들 이런 인권 문제나 뭐 그리고 뭐 도와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고요. 우리 대북 정책 쪽으로는 과연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바랄까? 이런 생각을 원래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건 아직 정답을 제가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유장윤 씨는 할머니와 3살 때 한국에 정착해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북한 내 사회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한 관심과 연구 활동을 이어왔던 유 씨는 이번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토론 대회에 참가하며 궁금증을 키워왔던 유 씨는 국제사회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한 연구와 자금을 운용하는 세계은행 방문을 통해 몇 가지 생각을 얻었습니다.
인프라라는 것이 먼저 확충되어야지 그 이후에 민간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혹은 어떠한 시장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이 맞춰지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가장 기대했던 것 또한 여기에서 세계은행에 방문을 하고 그리고 세계은행 직원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좀 비관적인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테러 지정국이고 비핵화가 되지 않은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IMF에 선제적으로 이제 가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지금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 씨는 그러나 미국의 민간단체가 향후 북한의 인프라 구축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점도 배우게 됐습니다. 올해 지도자 훈련 참가자들은 워싱턴과 보스턴, 뉴욕 등을 돌며 미국의 역사와 미국의 대북 정책, 또 동북아 정세, 북한 인권 등 한반도 관련 주제에 대한 미국의 시각 등을 접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정책연구소 존 페퍼 부소장은 방문단 학생들에게 동유럽과 옛 소련 등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이들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페퍼 부소장은 지난 VOA와의 인터뷰에서 체제 전환의 결과로 어떤 사회적 현상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등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강조하면서 통일은 관념과 제도적 과정이 아닌 사람들끼리 이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en we imagine reunification to take place, it has to take place by people. I mean, it's not going to be a abstract process. It's not going to be simply an institute.
남북한 출신 학생들이 함께하는 이 훈련은 이런 맥락에서도 의미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돕고 있는 워싱턴 평화연구소 이규민 연구원입니다.
이런 조지타운이나 여기 워싱턴 DC에 모여서 같이 이런 학생들이랑 같이 자전거 타고 아니면은 그 뉴욕의 북창동 순두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본 것은 아마 네, 좀 되게 흔하지 않은 그 모습이라서 그냥 그 탈북민 학생들끼리 너무나 잘 어울리고 농담하고 정말 자유롭게
남북한 학생들 역시 3주간 함께하며 소통의 중요함을 배웠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 대학생 자격으로 참가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대영 씨입니다.
이제 남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이제 경쟁 사회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경쟁 상대로 여기면서 혜택이나 아니면 평소 생활 삶의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그럴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그 이야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탈북 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 만큼 다양한 문제를 놓고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저는 남북한 학생들이 같이 이런 유행하면서 서로가 알아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저는 엄청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통일을 하려면 북한도 한국 사람들한테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한국 사람들 북한에 공감대가 있는 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그런 공감대를 만들려면 여기에 있는 우리 탈북민 학생들 자체가 한국 사람 한국 학생들하고 그런 격차를 없애고 공감대를 좀 많이 형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 간 소통뿐 아니라 단체가 주선한 전문가 한인들과의 만남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정시우 씨는 명문 하버드대학에서 만난 백지은 박사를 꼽으며 북한 주민이 안전하게 정보를 얻는 방법을 연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했는데 뭔가 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북한 인권에서 문제로 관심을 갖고 북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자유, 민주주의 이런 그런 사상을 좀 심어줄까 이런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거의 20대, 30대들이 유통을 할 수 있는가, 안전하게. 그런 걸 많이 연구하는 측면에서, 이건 난 탈북자로서 그렇게 뭐 깊게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고, 내가 말했을 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과연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백지은 박사는 북한 내 정보 유입을 연구하는 민간단체, 루멘을 설립한 북한 전문가입니다. 또 김대영 씨는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으로는 최초로 미 연방 공무원이 된 경제학자 갈렙 조 씨와 세계은행에 근무하는 한인들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이제 역경이나 이런 그 언어적 한계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서도 그 미국에 바로 가셔서 경제학자로서 현재 이제 노동부에 근무하신 점이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고 세계은행에 이제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이제 가난을 딛고 원조를 이제 받던 국가로부터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되었다는 점 그 점을 이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세계은행에서 근무하시고 있는데 그쪽에서 한국의 노하우를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색다른 만남과 다양한 장소를 방문해 새로운 생각과 시야를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유장윤 씨는 한국 청년들과 자신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회의감을 언급하며 이번 지도자 훈련의 성과를 말했습니다.
여기에 오니까 한인분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NGO들이 이미 우리는 통일이 예정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희망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 그리고 지역 단위로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좀 바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던 나치 독일의 만행을 고발하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보며 북한이 독재국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정시우 씨는 통일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갑자기 통일되는 건 좀 바라지 않아요. 혼동이 올 수도 있고요. 점진적인 통일을 원래 바라고 있었는데 여기 미국의 그 정책연구원 오일론 씨라고 제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얘기 들어보니까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생각 드는 게 최소한 먼저는 통일교육을 먼저 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학부생으로서 제 주변에 남한 학생들이 많잖아요. 제가 남한 학생들로 대학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북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통일을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거든요. 뭐 북한 사람 남한 사람들 떠나서 다 같이 이런 통일 교육을 받아가지고 통일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걸 느끼는 좀.
러시아에서 6년간 국제학교에 재학했고 영어와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외교관을 목표로 공부하는 김대영 씨는 견문이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이제 책으로 이제 공부라고 이론을 따지는 것과 그 앞으로 만약에 통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접해야 하는 사람들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만나고 이제 실제로 귀를 기울이고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굉장히 그 큰 과제를 안고 있고
김 씨는 앞으로 외교관이 된다면 한반도 통일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을 이끌어내는 창구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시사상식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시사상식 ABC에서는 나일강 분쟁에 관해 알아보고 주간 프로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역사 속 오늘 1961년 8월 13일 독일의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에 높이 2m의 높고 두꺼운 장벽인 베를린 장벽이 설치됩니다. 콘크리트와 붉은 벽돌로 된 이 장벽에는 철조망이 쳐졌고 철책에는 전류가 흘러 이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12해전인 1949년 동독 정권이 수립되면서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49년부터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기까지 동독에서 서독으로 사선을 넘은 사람만 해도 250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동독의 전문직 종사자들과 기술이 좋은 노동자들의 탈출이 늘어나 동독의 기술 산업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지자 동독 정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두 달 전인 1961년 6월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베를린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말하자 동독 사람들의 서독으로의 탈출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결국 동독은 1961년 8월 13일 동독과 서독 사이를 갈라놓는 베를린 장벽을 세우게 됩니다. 이 베를린 장벽은 이후 1989년 11월 붕괴될 때까지 약 28년 동안 동서 대립을 상징하고 독일인들을 갈라놓는 장벽이 됩니다. 1910년 8월 13일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이 9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20년 영국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나이팅게일은 어렸을 적부터 문학과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좋은 집안의 남자를 만나 결혼해 편안한 삶을 살기 원했던 부모님의 바람과 달리 결혼하기를 거부하고 간호사가 돼 평생을 봉사하며 살기 원했습니다. 당시 병원 환경은 열악했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간호사 또한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정규 간호 교육을 받고 런던에 있는 한 병원의 간호 부장이 됩니다. 그리고 1854년 크림 전쟁의 참상을 본 나이팅게일은 30여 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터키로 가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밤낮으로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 정성어린 간호에 힘입어 군인들의 사망률은 42%에서 2%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나이팅게일은 이후 병원 개혁안을 제안하고 간호사 양성소를 창설하는 등 국제 의료 구호 활동 향상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13일 9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